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아멘. 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렴풋이 어디서 들어봤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헨리 나우엔의 책의 제목 중에 하나죠. 헨리 나우엔이 썼던 여러 책들 가운데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그런 그 책이 네,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에 관한 구절이고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 팔복 중에 하나를 약속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4절에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울어야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울어야만, 다시 말해서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울어야만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울어야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울음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의미하고 그 회개의 울음이 있어야만 내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와 그 울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된다. 나의 끊임없는 나약함, 나의 끊임없는 부족함, 나의 죄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울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진다라는 것은 결국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솔직해지지 아니하면,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때가 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결국은 설교자로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연말이면은 20년이 되는데 미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살았으면은 어떤 면에서 이제 끔찍하죠. 끔찍하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얼마나 살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이나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아내의 은혜가 아닐까 아내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죠. 여러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 교회에서만 계속 사역했다면 내가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캠퍼스 사역하면서 또 우리 코스타 사역 섬기면서 정말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LA 갔을 때도 일부러 학교를 찾아갔어요. 네, 선생님, 교수님들을 뵌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야,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삶을, 정말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그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해지고 싶은데, 정말로 온유해지고 싶은데, 조금만 틈이 있으면, 예,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메릴랜드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 그, 감리교회였는데, 그, 설교 목사로, 외부 설교 목사로 좀 섬긴 적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캐나다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의 청년부에서 수양회 강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하려면 담임 목사님께 아, 이런 강사를 초청하려고 그 이력서를 올릴 거 아니야. 이런 분입니다. 라고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쭉 하는데, 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건 안 보고, 아, 버지니아에 있는 이 감리교회 4부 예배에, 예, 설교자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패스. 그냥 패스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얘기해 주신 분이, 그 전도사님이,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감리교회 그 설교자라는 것 때문에 뭐, 뒤도 안 돌아보시고 예수 하셨다고, 예, 그런 얘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또 겸손해져서, 아, 더 잘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지. 물론 그런 생각도, 예, 들었죠. 예, 들었는데, 예, 또 다른 한편에선, 와, 이 교회에 설교자로, 초빙 설교자로 섬기는 게, 오, 감리교회에선 대단하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를 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예, 교만한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 싹 들어오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은 잊어버린다고 제 예전의 모습은, 예, 잊어버리고, 우리 저번에 캠핑 가는데 윤준영 제님이 예전 대학교 때 자신의 모습도 얘기하시고 한준영제에 관해서도 얘기하시고 오승영 제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옛날 대학 때 이랬다 쭉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땠는지.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은 잊어버리고, 예, 지금 내 모습이 마치 어디서, 예,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예, 교만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 고사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후안무치라 그러죠. 후안무치. 두꺼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죠. 교만이 지나치면, 겸손이 없이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 역할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역할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virtue,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온유함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약해진다라는 것,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약하다라는 것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상대방을 그냥 착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온유함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자, 무슨 마치 뭐 조폭들이 그런다면서요. 착하게 살자.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겸손해지면은 그러한 것들이 삶의 결과로서, 온유함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겸손한 것,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 온유함을 이야기하자면은 결국 그 반대쪽에 있는 힘에 관해서, 파워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학자인 그 걸트 홉스테드라는 사람은 힘의 사회와 약함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힘의 사회와 약함의 사회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용어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high power distance와 low power distance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굳이 그걸 갖다 제가 번역하려니까는 뭐 high power distance 뭐고 low power distance는 뭐냐, 되게 그게 뭐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맥상의 의미를 보니까 결국 강한 사회와 약한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강한 힘이 다스리는 사회와 강함이 다스리는 사회와 약함이 다스리는 사회의 차이는 뭐냐? 결국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 파워풀해라고, 나는 이만큼 힘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면은 그건 강함의 사회고, 그리고 나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함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그잼플을 들었는데, 이그잼플을 실리콘밸리를 들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여러 그 뭐 실리콘밸리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그 사람 그냥 재미있는 이그잼플로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입는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즐겨 입었던 터틀넥, 그쵸?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터틀넥,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가 있는 후디, 걔는 맨날 후디 입고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 강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약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에 비교하고 있냐면은, 뭐 그전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전 IBM식에 완전히 수트를 입고 타이를 입고 하던 그 이전 세대의 IT 문화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보여지는 그 옷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강함과 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회도 그렇다면, 진짜로 그런 것에서부터 사회 자체도 내가 강함이 있지만은 강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나는 약하고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지금 이 사회의 하나의 미덕 중에 하나라면, 사회도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작년에 한국 사람들한테는 주목받지 못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번역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꽤 미국 출판업계에서 주목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휴밀리시아, 그러니까 휴밀리티죠, 겸손이라는 책이죠. 휴밀리시아라는 책이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에서 결국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성품에는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그것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성품, 오늘 본문에 얘기하자면은 온유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겸손하지 못한 한 가지 예로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가장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그 권투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예 나쁜 예가 나오죠. 근데 제가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승무원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안전벨트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슈퍼맨에게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 그랬더니만 승무원이 무하마드 알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죠. 그렇게 얘기했대. 슈퍼맨은 비행기가 필요 없죠. 그랬다라는 겁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창피해서 안전벨트를 했겠죠. 겸손은 특히나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가장 지적하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겸손한 사람은 특별히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특별히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그러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의 모습, 한인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관해서, 안타까운 모습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낮아져야 된다, 세상을 섬겨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겸손해야죠. 네, 겸손하라는 것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우리 뭐 잘 알죠. 사르트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봤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비꼬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곧, 잘 들어보세요,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나를 더 만족시킬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무시해버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더 매력적일 때는 남들이 생각하는 내 모습은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는 내 모습이 나를 더 만족시킬 때는 내가 직시해야 하는 내 모습은 무시해버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인간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은 다윗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이 있고 그냥 부하들을 내보내면 될 정도로의 그러한 힘이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 왕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 지붕이를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그리고 바세바와 가늠하게 되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아가 장군이었는데 장군으로서 리더로서 맨 앞에 서게 해서 맨 앞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은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리더가 장군이 맨 앞에 서는 게 사실은 그 당시 전쟁터에서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장군이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브레이브하트 보면 그러잖아요. 멜 깁슨이 앞에 서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보편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기가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내어 웁니다. 울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윗과 결혼합니다. 남편은 죽었고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 자신도 바세바 자신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사건의 한 부분이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남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나를 더 만족시킬 때 다윗은 자신이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바라봐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됨은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사람들은 그렇게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곳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고 한 사람은 되게 가난해.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새끼 암양 한 마리는 그 가난한 가족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은 굉장히 아껴서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죽여서 손님을 대접하고자 한다면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다윗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흥분하면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괜찮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있어야만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아까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겸손함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은 목사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겸손해지거나 온유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능력,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파워가 있었지만 온유하셨죠. 겸손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겸손함과 온유함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정말로 온유합니까? 정말로 겸손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온유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조용하지만은 그러나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진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퍼져나가고 자리를 잡고, 예, 마치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예, 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온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허락된 것, 그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땅을 얻는다 함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건 작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씨앗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땅을 얻어가는, 겸손함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가장 프론트 라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땅을 가지지 못했죠. 물리적인 땅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땅을 얻는 그러한 삶의 복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